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리에서 도시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곳들이 아마 식당 혹은 음식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참 부지런히 먹는 존재들입니다. 하루에 세 번 이상 먹고, 세 번만 먹진 않죠? 계속적으로 먹어야만 살아가는 존재여서 새로운 먹거리들을 또 찾아다니게 되죠. 또 우리는 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옷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양복을 벗고 이렇게 입었다오. 여러분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에 옷들이 바뀌지 않으십니까? 봄옷으로 쫙 벗겼다가 여름옷이 또 쫙 들어왔다가 가을과 겨울 옷들로 바뀌는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는 참 옷값 많이 드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입을 옷이 없는 놀라운 사실.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쭉 보기만 해도 옷을 맞춰 입은 우리 찬양팀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나하고 똑같은 색깔,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은 분을 만나면 와, 똑같아! 이렇게 하십니까? 옷 잘못 입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람들의 개성도 다양하고 취향도 다르고 그러면서 우리는 패션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멋을 표현하기도 하죠. 또 우리에게는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뭐 아파트, 빌딩, 건축물들을 세워서 그 안에서 우리는 매일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헬스도 하고 러닝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자전거도 같이 타면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신체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과 일상과 행복을 위한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정신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듣는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또는 뮤지컬을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신체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마음에 만족감과 행복을 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성, 철학,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정신적인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과연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 왔는지, 네, 그런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정신적인 영역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정신적인 부분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인 부분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영역을 우리는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부모님을, 자녀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는 거의 매주 장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는 매주 몇 번의 장례에 참여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항상 죽음 앞에 서지만 그 죽음은 항상 다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이를 떠나보내는 그 슬픔 앞에서 우리는 존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지, 또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왜 우리는 자꾸만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자책하면서도 그 일을 반복하게 되는지,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연 신은 존재하는 것인지, 또 신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헬스를 열심히 한다고, 음악을 듣는다고, 예술 활동을 한다고, 밤새 술을 마시면서 토론을 한다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아주 궁극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점점 인간의 갈망을 추적해 가보면 우리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궁극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못 느끼는데요. 우리 속에 깊이 있는 아주 본질적인 갈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절대적인 존재를 체험하고 싶은, 그와 연결되고 그런 신 체험에 대한 그 궁극적인 어떤 갈망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그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초월적인 경험인데, 평소에는 우리가 그런 갈망이 있는지조차 잘 못 느끼지만 우리 안에 굉장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만 중요한 설교 때마다 세 번이나 내가 빛 가운데 엎드려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자기가 예수님 만난 체험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내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굉장한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짐, 그것은 바로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가야 한다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고 끝내 그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앞에까지 가게 된 것은 어쩌면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그 너무나 강렬했던 신체험,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이것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는요, 성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빛 가운데 하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만났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목사님, 정말 힘들었어요. 어쩔 줄을 몰랐어요. 다 내려놓고 싶었고 다 포기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꿈을 꾸는 것처럼 빛으로 찬란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쫙 보이시는데, 그걸 하는 순간 자기 속에 있던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면서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그 성도의 생생한 그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그걸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들어가셨다가 그 순간, 그 아주 짧은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안아주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에게 있던 그 종양이 사라지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흥미를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생생하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이런 일을 제가 경험했어요.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도 젊은 날 많이 방황하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과정, 꿈을 꾸기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셨던 그 깨달음이 삶 속에서 몇 번이나 반복되어서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여러 번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영적 세계는 실제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542장의 후렴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어떻다고요? 많도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받은 증거가 많아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경험했던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아는 것과 영적 체험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생활과 영적인 체험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전혀 달라요. 신비적 체험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그냥 중심이 되어버리면 체험만을 중시하면서 더 강렬하고 더 신비적인 체험만 찾아다니려고 하는 종교 중독적인 증상을 보이게 돼요.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적을 따라다니고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이적을 따라다니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신비적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비적 체험이 말씀 안에서 검증되고 확인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멍멍 꿈꾸고 고집하면 안 돼요. 그 꿈이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해석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 경험이나 감정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 그 자체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셨고 그러기에 복음의 능력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적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부터 이적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중심적 신앙.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큐티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궁극적인 갈망의 체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 혹은 눈앞의 필요들을 쫓아다니는 일로 시간의 대부분을 하루의 대부분을 인생의 많은 시간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상이지만 그것밖에 없다면 인간은 너무 공허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궁극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이 없이 사는 것은 불안하고 방황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궁극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도 했잖아요. 어제도 했잖아요. 어제 점심도 우리 뭐 먹을까? 우리 저녁 뭐 먹을까? 우리 나가는데 뭐 입고 나갈까? 아 오늘 우리 어느 카페 갈까? 커피 마실까? 밀크티 마실까?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더 궁극적으로 필요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말씀도 되지만 우리가 너무 이런 문제에만 매여서 이것들로 다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온통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매여 사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삶의 목적이다.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 여행 가고 더 좋은 차 타고 이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게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일상의 필요들, 의식주의 문제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 그것이 서면 다른 것은 질서가 잡혀서 다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33절에서 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앞을 보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뭐로 주어진다고요? 쉬운 성경에서 덤으로 이렇게 쉽게 표현했어요. 보너스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쓰고 그것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영적인 궁극적인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까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영적 본질이 바른 방향을 잡으면 나머지 일상의 필요들은 쭉 따라오게 된다고 예수님이 무엇이 먼저인지를 교통정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하루에 최소 세 번을 기도했고,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때마다 카디시라든가 여러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문은 곧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줬고 기도는 그 사람의 영역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 여러분의 기도의 넓이, 여러분의 기도의 그 영역이 우리 곧 삶의 영적인 깊이와 영역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라.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문장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너무나 친밀한 부모와 자녀 같은. 사실은 아버지요보다는 아람어로는 아빠. 진짜 아빠예요, 아람어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이게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드려져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하셨죠? 주여.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도는 다 잊어버려요. 주기도문에 있지만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기도가 대부분 어떤 건가요?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 중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지금 병상에 있어요. 경제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내 삶의 여러 상황들 놓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기도죠. 왜? 지금 당장 내 마음을 다 붙들고 있는 것이 이 삶의 상황들에 대한 간절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할 거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필요하다. 하지만 너희가 잊지 말고 너희 영적인 질서에 가장 우선해야 될 기도 이거 잊지 마라.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가 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지를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름이 높임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위에서 모든 이름 위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때 무너지고 어그러지고 흩어져 있는 영적인 질서가 다 회복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회복도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드려져야만 무엇을 간구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고양되고 하나님과 일치되며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기도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선물인데 우리는 지금 이 귀한 선물을 모르고 우리 눈앞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일치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존귀하게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께 순종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일을 다 순종함으로 감당하셨기에 그것을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것이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끝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 이름이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권세와 권능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뛰어난 정치인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 가장 뛰어난 누구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 탁월한 그 누군가 어마어마한 인류의 유산을 남겨준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어마어마한 인류의 유익을 준 사람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측량할 수 없는 막강하고 아름다운 그 이름을 우리 기도의 마지막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세요. 그 이름 아름답도다. 너무 높게 시작했어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능력이 또다. 예수의 이름.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가 미국 교회 탐방을 가셨죠. 그때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 powerful, beautiful, wonderful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 이 가사들이 제 마음에 쫙 스며드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 이 예배,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무너져 있던 당연히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현실은 어떤가요?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짓밟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의 진정한 능력과 가치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심장이 터져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한 시간, 두 시간을 불러도 부족할 거예요. 너무 그 이름이 아름답고 그 예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낡고 모든 것은 쇠퇴하고 모든 것은 부서지고 모든 것은 흩어지고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아주 비싼 자동차도 아름다운 집도 나무도 숲도 강도 바뀌고 바다도 사라지고 하늘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지구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태양도 사라지고 태양계도 사라지고 어쩌면 은하계도 다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존재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영원하고 경이롭고 존귀하신 것이죠. 그런데 가슴이 아픈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의 능력과 존귀함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알면서도 돌이켜 의미 없고 무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 속에 몰두하고 그것들이 전부인 양 따라다니며 우상 숭배와 그것들 속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상황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은 3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지 않아 바알에게 쫓아가고 아세라에게 쫓아가고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줍니다. 돈을 주고 경제를 이롭게 합니다. 아세라는 우리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앵무새처럼 습관처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만 하고 마음에는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서 다 쫓겨나 흩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더럽힌 내 위대한 이름이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 더럽혔던 내 위대한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역사가 완성되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존귀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말, 그때는 말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가득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청년 단기 선교팀과 함께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대만은 제주 공항에서 직항 항공편이 있어요. 항공사 아닙니다. 홍보 아니에요. 비행기로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국내선 같아요. 느낌이. 저 1시간 타다가 책 좀 읽다가 졸았는데 착륙하더라고요. 대만 면적은 한반도의 6분의 1일밖에 안 되지만 경상도보다 조금 더 크고 제주도, 대만도 섬이잖아요. 제주도와 비교하면 제주도 면적의 몇 배쯤 될까요? 네. 19배, 대략 한 20배 정도 큰 섬이에요. 수도는 타이베이고 그 밑에 신주라는 도시가 있고 이 타이중을 동그라미 친 건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이명우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이 이 대만의 두 번째 도시인 타이중입니다. 그리고 남쪽인 타이난, 가장 아래쪽에는 관광지인 가오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공항에 모여서 이 티를 입은, 티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영어로 써서 복음을 그렇게 등에 붙이고 다 이러고 있죠. 등을 보세요. 이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소식을 들었어. 지금 태풍이 대만을 통과하고 있다. 나를 잡아도 너무 놀랍게 잡지 않았어?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대만의 태풍 상황들을 막 계속하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여러분도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 분위기는 뭔가요? 까맣게 입고 계셨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태풍이 대만을 통과한 그 시점에 우리가 제주공항에 있는데 통과한 후에 아무 문제 없이 약속된 시간에 비행기가 떴고 그 비행기가 날아가서 마치 태풍이 없는 것처럼 대만 공항에 착륙을 해서 선교 일정에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기도 안 하신 분들도 어깨 펴세요. 괜찮아요. 다른 분들 기도해서 응답이 이미 됐어요. 우리는 대만 선교의 시작부터 아,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너무 감사했어요. 대만은 인구가 2,300만 명 정도 되고 인구 구성은 98% 정도가 중국계 한족입니다. 2%는 원래 대만에 있던 원주민들이에요. 98%의 한족은 이미 오래전에 대만에 들어왔는데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이주해 온 인들을 그들을 대만인 혹은 내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산당과 국민당 내전, 그죠? 국공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 군대가 들어온 그때 1947년에서 49년 사이에 들어온 이들이 바로 내성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죠. 대만은 아름다운 섬이지만 비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세기부터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고 또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그 뒤에 2차 대전 당시에는 일본의 지배를 5대 받았던 외세에 계속 침략을 당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국공내전 이후에는 국민당 정부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요. 장제석이 들어와서 거기서 다스리게 돼요. 근데 제가 좀 더 자세히 이번에 알게 됐어요. 아, 대만이 정말 제주의 사삼과 같은 아픔이 있었구나. 그래서 알게 됐어요. 1947년 연도도 같네요. 2월 28일 외성인들의 지나친 억압 속에 한 여인이 체포되고 법률을 어겼다는 것으로 그 여인이 구타를 당해서 죽게 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그 감정, 그것들이 폭발하면서 봉기가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군대에서 잔혹하게 진압되면서 그 당시 대만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8천 명이 사망하는 아주 큰 역사적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섬이고 역사적 아픔을 가진 제주와 비슷한 면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종교 분포는 도교가 33%, 불교가 30%, 민간신앙이 9.7%에 따라서 토착 종교가 75%를 넘는. 그래서 기독교는 5% 미만이고 그나마 카톨릭과 이단 사이비를 제외하면 1, 2%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대만인들은요, 이런 사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어떤 나라를 가도 도교 사찰이 있는 경우를 잘 못 봤는데 불교 사원도 있고 뭐 힌두교 사원도 보고 이슬람 그런 뭐 그죠? 모스크도 보는데 도교 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단기 선교팀원 중에 관우를 닮은 친구가 있는데 이 도교 사원에 가면 붉은색 이런 간우상들이 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만 산의 종교성이 되게 많아서 사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땅이고 굉장히 자연재해가 있어서 힘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게 자기들이 섬겨왔던 토착적인 신들, 수많은 신들을 섬기죠. 사원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은 가족밖에 없고 그들이 정말 의지하는 것은 돈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원 선교사님이신 이명우, 김미애 선교사님은 대만의 두 번째 도시인 타이중에서 현지인들을 섬기는 운남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 교실을 만들고 한국 문화를 통해서 대학생들과 현지인들에게 다가가서 한국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운남교회 대만 성도들인데요. 이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같이 단기 선교팀과 운남교회 성도들이 같이 사진을 찍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대만의 한 사람이 성도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명우 선교사님은 중국 운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추방이 돼서 대만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곳에서 한 명 한 명 선교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은 종교적인 감시와 탄압과 핍박이 있어서 너무 어렵지만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갈급해서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간절하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근데 대만은 너무나 자유로운데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중국과 대만 중에 어디가 어려우냐? 대만이 더 어렵대요. 그래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복음이, 그 어느 곳보다 선교가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청년 단기 선교팀은 그 우남교회와 그리고 죽동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현지교회 대만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또 우리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중국어로 찬양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했어요. 다른 한국에서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그분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요양원도 방문해서 요양원에서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같이 공연하고 우리 청년들이요 부채춤도 너무 잘 준비해가고 무용극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는지 제가 한 다섯 번인가 여섯 번에 공연을 계속했으니까 계속 같은 걸 봤는데요. 볼 때마다 몸에 전율이 너무나 복음의 메시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청년들이 그리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번 하면 그냥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하면서 울고 하는 거예요. 그 사탄 역할을 맡은 청년도 저기 살짝 보이는데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여 하고 기도. 첫 공연이 끝나고 우리가 왔을 때요 청년들이 막 울기 시작하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제가 느꼈어요. 아, 성령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 후로도 이 눈물은요 계속 퍼져갔어요. 은혜는 전염되더라고요. 나눔을 할 때도 또 눈물을 흘리고 큐티 모임을 할 때도 흘리고 나중에는 우리 장로님들까지 큐티 모임 하다가 울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 은혜가 막 퍼져나가는. 청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청년 특유의 열정과 그 에너지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 우리 교회 미래가 참 밝구나. 한국 교회가 정말 미래가 밝구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오히려 확인하게 됐어요.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 은혜를 받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선교를 앞두고 골절을 당한 청년이 있었어요. 깁스를 했는데 선교 못 갈 거다 생각했는데 가야지요. 그리고 선교지를 왔어요. 그 깁스하고 걸어다니니까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의 이 나눔에서 자기가 맡았던 역할을 깁스 때 못하게 됐고 자기가 계획했던 거 아무것도 못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맡았던 거 제가 계획한 거 아무것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다 하셨다고 느낀다고.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선교라고 생각해요. 전 그 고백이 맞잖아요. 제가 대만 땅에서 물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수십 명의 사람이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왜 이렇게 복음을 드리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때 제가 주일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때 제가 너무 강렬하게 깨달았어요. 아, 우리를 대만에 보내신 것이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이곳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땀을 흘립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순서가 잘못됐어. 너희가 정말 지혜롭다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정말 인생의 소중하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가야 할지를 언제 깨닫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바로 그 순간 그곳에서. 그러므로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저의 삶을 통해 제주에서 대만에서 열방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높임받고 빛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삶이지만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높임을 받으시는 그곳에서 우리 삶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질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진정한 영적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